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핵 개발에 직면해 한국이 군사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전술 핵의 한국 재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0일 한반도 전술 핵을 재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최근 핵무기 실험을 규탄하는 유엔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14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점에 양국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일본과 인도 양국이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또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14일 오전 인도 서부에 위치한 아마다바드시에서 열린 고속철 기공식에 참석해 양국의 협력 체제를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양국 관계가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이고 국제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14일 런던의 총리 공관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2015년 이란이 서방 국가들과 맺은 핵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허리케인 어마 복구, 북핵 문제, 리비아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란은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메이 총리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양측이 이란 핵 합의를 언급했고 메이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핵 합의가 이란과의 관계 진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한 플로리다주의 수해 지역을 방문해 구조요원과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먼저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게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해 플로리다에서 적어도 2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구조요원들의 적절한 대응 덕분에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해 지역을 방문한 뒤 이번 허리케인의 피해자들도 만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플로리다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힝야족과 관련해 안보리가 성명을 낸 것은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성명은 미얀마 정부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보안작전 중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 완화, 법과 질서 복구, 민간인 보호, 난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얀마 정부군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의 유혈 충돌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37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14일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훈련 규모와 내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두 나라 6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이번 연합훈련에 모두 12,700명의 병력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용기 70대, 탱크 250대, 전함 10척이 동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한 우주의 태양계에는 지구 말고도 다른 행성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리가 있는 독특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토성이 있는데요. 이 토성은 익숙하고 친숙한 모습이지만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행성이기도 합니다. 이 토성 탐사를 위해서 지난 1997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쏘아올렸던 무인 탐사선 카시니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산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카시니는 1997년에 발사됐지만 2004년에서야 토성 궤도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토성 궤도를 300여 차례 돌면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메탄 바다, 또 다른 위성인 엔켈라두스의 지하 바다 등을 발견해냈습니다. 또 수증기 기둥의 얼음층에서 수소를 발견하면서 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밝혀내기도 하는 등 토성 연구에 큰 공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연료가 거의 다 바닥이 나면서 13년 만에 임무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나사 측은 카시니의 잔해가 충돌하거나 또 토성 탐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산화시켜서 파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비록 무인 탐사선이었지만 묵묵히 우주 연구 발전을 위해서 13년의 임무 수행을 마친 카시니의 공로에 많은 과학자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9월 15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8도, 신의주 16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도에서 27도, 함흥 13도에서 24도, 끝으로 청주는 12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The Righteous Brothers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Rock and Roll Heaven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ere's a rock and roll heaven. touches with that song. And time will change the brain we came to k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로힝야족 난민 사태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에 가서 현지 첫 고속철도 건설을 돕기로 했고요. 이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롯데마트가 매장 매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로힝야족 난민 사태 때문에 유엔이 긴급 회의를 열었죠.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요일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충돌에 관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 전체 동의를 얻어서 로힝야족 탄압 중단을 미얀마에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예, 자, 이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이 별도로 기자회견까지 했다고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같은 날 회견을 갖고 미얀마 정부는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인종청소, 그러니까 특정 민족을 강제로 청소하듯 없애려는 사건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로힝야족 3분의 1이 국경을 넘어서 탈출했는데 그보다 나은 표현이 있겠느냐면서 강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강제로 제거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미얀마 서쪽에 있는 라카인주에서 미얀마군과 현지 거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충돌이 격화됐는데요. 군인들이 민간인을 공격하고 집에 불을 지르면서 이웃나라 방글라데시 등으로 국경을 넘어 피신하는 사람이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숨진 사람도 최소한 400명은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유엔 대표로 현재 상황을 감독하고 있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1,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의 이런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절 거부하면서 시민 보호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근의 사태는 로힝야 무장 반군을 토벌하기 위한 테러 대책과 국가 안보상 필요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설명인데요. 미얀마 내부 일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이웃나라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지 영자지 미얀마 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 자문 역실 대변인은 방글라데시의 안전지대 설치 제의를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내부의 일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미얀마 정부의 자세인데요. 세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은 미얀마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얀마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관영 매체인 글로벌 뉴라이트는 목요일 현지 주재 중국 대사를 이용해서 라카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 분자 대응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분명한 미얀마 내부 일이라는 점이라면서 극렬 세력에 대한 미얀마 군의 대응 공격과 또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난민이 급증하는데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거부하는 이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에 대한 비판 역시 커지는 중이라고요.
네, 아웅산 수치의 미얀마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은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야당 지도자 시절에 가태연금을 당하면서 인권 향상과 민주화에 헌신한 공로로 지난 1991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로힝야족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서 비판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치 자문역이 실권을 잡은 뒤 보여준 소수민족 차별과 탄압 행보가 노벨상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 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터넷 서명운동과 또 이웃나라에서 가두 시위 등으로 확산되는 중인데요. 수치의 자문역은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 72차 유엔 총회 참석도 취소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부담을 느낀 걸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미얀마 정부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수치 자문역의 결단이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웅산 수치의 국가 자문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피해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유엔이 강제로라도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데스몬드 투투 주교와 말랄라 유사이 자프 등 노벨 평화상 수상자 10명은 수요일 유엔 안보리 개입을 촉구하는 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치 자문역은 다음 주 텔레비전 연설을 예고했는데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인도에서 고속철도 건설을 돕는다는 소식이네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수요일 인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최대 상업도시인 뭄바이와 서부 거점 도시인 아메다바드를 잇는 총 연장 500km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고속철도가 아주 빠르다는 뜻으로 총알 열차로 이름 붙였는데요. 일본에서 운행 중인 신칸센 고속철 기술이 그대로 이전되고요. 건설 비용은 일본이 제공하는 170억 달러 차관으로 충당합니다. 앞으로 5년 뒤인 오는 2022년에 완공할 예정인데요. 두 정상은 목요일 기공식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의 이 기술 제공과 또 차관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라고요?
네. 차관이라고는 하지만 이자가 0.1%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조건 없이 빌려주는 돈이고요. 50년 안에 갚도록 했습니다. 또 그냥 철도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주에 전문 교육기관도 만들어서 일본 책임 아래 고속철 관련 인력 4천 명을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또 고속철도 말고도 일본 정부가 인도에 많은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인도 주요 도시에 있는 도로망 개선에도 기술 지원과 차관을 약속했고요. 힌두교 성지인 바라나시 지역의 복합시설 정비에는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일본과 인도가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목요일까지 이틀간 인도에서 국빈 방문을 진행했는데요. 첫날 일정을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에서 소화했습니다. 이 모디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서 아베 총리를 맞았고요. 두 정상이 포옹하는 장면이 주요 외신에 소개됐습니다. 해외 정상이 모디 총리의 고향을 찾은 건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후 처음이고요. 모디 총리가 이렇게 공항에 나간 건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런 정상 간의 친밀감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이 확대되고 있나요?
네, 최근 몇 년간 일본은 인도에 총 5조 3천억 엔, 미화로 470억 달러의 차관을 공여했다고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액수는 일본이 엔화 차관을 제공한 나라 중에선 최대 규모입니다.
네. 자, 일본과 인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 또 중국과 해양 영유권 분쟁을 겪는 일본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걸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견제하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일본이 인도를 돕는 모양새로 양국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 군사나 외교적인 부분의 협력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과 인도는 지난 2012년 해군 합동훈련을 시작해서 해마다 규모를 키우고 있고요. 지난 7월에는 미국 주도 아래 인도양에서 세 나라가 함께 역대 최대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인 1대1로 사업에 맞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을 잇는 아시아 아프리카 성장회랑도 일본과 인도가 함께 출범시켰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의 롯데마트가 결국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긴장 속에 결국 한국 롯데마트가 중국 내 매장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최근 매각 주관사로 세계적인 투자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중국에 진출한 이 롯데마트 매장이 몇 개나 됩니까?
예, 롯데마트는 중국의 마트가 99개, 이보다 작은 규모인 슈퍼가 13개 등 총 112개의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 가운데 74개의 마트는 상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등의 안전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요. 또 다른 13개 매장은 어려운 영업 조건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나머지 매장들도 우호적이지 않은 현지 분위기 때문에 부진한 매출을 면치 못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롯데마트의 모기업인 롯데그룹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해서 이 부지를 제공했던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한국 재벌 순위 5위의 대기업인 롯데그룹은 지난해 이 사드 배치를 위해서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골프장 부지를 제공했는데요.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 전 사업장에 대한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방과 안전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영업 중단을 명령했는데요. 일련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자, 하지만 중국 정부는 보복성이 아니다라면서 부인하고 있죠?
네. 법규에 따른 타당한 조치들이란 주장이고요. 또 사드 배치 결정 후 이어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 상영 중단이라든지 한국의 여행자 급감 등의 현상 등에 대해서도 중국은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롯데마트는 이제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한 겁니까?
예,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 롯데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내 모든 매장을 다 매각할지 아니면 일부만 매각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최대한 많은 매장을 매각하겠다는 게 이 회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올 초까지만 해도 철수하지 않겠다는 게 이 회사의 공식적인 반응이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롯데에는 중국 내 매장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6,200만 달러에 달하는 긴급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버텨왔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이달 초에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맞서서 사드 발사대에 사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한중 관계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는 게 롯데 측의 설명입니다. 롯데 그룹은 하지만 마트를 제외한 중국에 진출한 다른 분야 사업의 철수나 축소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수요일 백악관에서 만찬 모임을 했습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이민 문제와 국경 강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수요일 연방 상원에서 아주 대조적인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법안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해킹 공격으로 1억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신용정보업체 에퀴픽스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3일 저녁에 백악관에서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모임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하군요.
네, 이민 문제와 국경 강화 방안 그리고 대중국 무역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큰 현안은 역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이 다카 프로그램 제도와 국경 보안 강화 문제였습니다.
네, 자, 이날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나왔나요?
이와 관련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수요일 저녁에 백악관 회동이 끝나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낸스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이 다카를 이 대체할 법을 조속히 만들고 국경 장벽 건설이 포함되지 않은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대통령과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 보면 얻은 게 많았던 모임이었네요.
네. 하지만 날이 바뀌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아침 일찍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다카와 관련해서 합의한 것이 없었을 뿐더러 이 문제는 국경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경 장벽을 계속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당초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과는 어긋나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어리둥절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허리케인 피해를 본 플로리다주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에게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Well, we're working on a plan subject to getting massive border control.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문제와 다카 문제를 민주당 측과 협의했다, 합의에 근접했다. 하지만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경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특히 이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예산 문제도 현안이었는데 그럼 이번 협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나중에 마련하겠다고 대답해서 이번 협의에서는 장벽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예.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민주당 쪽의 반응이 나왔는지요?
네. 이 펠로시 대표와 슈머 대표가 다시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자신들의 설명과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전날 만찬에서 두 문제와 관련해 최종 합의안이 나온 건 맞지만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의회가 다카를 대체할 법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는 것, 그리고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의 세부 사항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 성명은 그러면서 장벽 건설 문제는 협상 항목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에 펠로시 대표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민주당의 의원들을 만났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국가 부채 한도를 19조 8천억 달러로 단기 상향 조정하고 증액 결정 시한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석 달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여당인 공화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감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몇몇 현안에 있어 일단 공화당 안에서 의견 통일이 힘들어서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협력해서 현안을 해결해보는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민주당 과 협력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공화당과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당적인 행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수요일 회동과 관련해서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공화당 의원도 있었죠?
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스티브 킨 공화당 하원 의원은 여기서 나온 소식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반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이 민주당 지도부와 부채 한도를 합의한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민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 건강보험 문제도 아주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수요일 연방 상원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법안 두 개가 선보였죠.
네, 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노선을 같이 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 공개한 법안, 그리고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빌 캐시디 의원이 선보인 법안입니다. 자, 우선 샌더스 의원 법안은 국가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고요. 그레이엄 의원과 캐시디 의원의 법안은 현 오바마 케어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안입니다.
네. 자, 이 샌더스 상원 의원은 진보 진영의 기수로 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었던 인물인데요. 이번에 선보인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법안 이름이 모든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 이 단일 주체 지급 보건 제도입니다.
And our idea is to do what every other major country on earth is doing. And that is to guarantee healthcare to all people as a right, not a privilege.
네, 샌더스 의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만들자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의료보험은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네, 지금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면 이 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에 의료 비용을 지급하는 체계입니다. 물론 오바마케어에 따라 현재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제도에 일정 정도 관여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민간 보험회사가 중심인데요. 이제 민간 보험회사들이 하는 일을 국가가 하자는 것이 샌더스 의원 법안의 핵심입니다.
네, 자, 한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국가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에 이제 오바마케어보다 진일보한 전적으로 나라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같은 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선보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현행 오바마케어에 사용되는 연방 예산을 각 주정부에 얼마씩 정해서 배분하자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각 주의 평균 의료 비용에 따라 관련 연방 예산을 주정부에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또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는 등 궁극적으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의 두 법안인데 이 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의회의 상황으로 봐서는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법안 내용이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샌더스 의원의 안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상원 의원 15명이 법안을 지지했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개인 신용정보업체 에퀴펙스가 인터넷 해킹 공격을 받아 1억 4,3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엄청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된 데다 업체 측의 사후 대응이 논란이 되면서 연방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는 다음 달 열릴 청문회에 에퀴펙스의 최고 경영자 CEO가 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주 차원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약 40개 주 법무장관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머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에퀴펙스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힐리 법무장관은 이번 사태는 사상 최대의 정보 유출 사건이자 주민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주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소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법무장관 역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슈나이더맨 장관은 이 개인 신용정보 업체의 경우 은행이나 병원처럼 소비자의 민감한 정보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업계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에퀴펙스가 실제로 해킹 공격을 당한 것이 몇 달 전의 일이라고요?
네, 에퀴펙스가 해킹을 당한 사실이 밝혀진 건 지난 7월이지만 대중에 공개된 건 지난주입니다. 해커들은 생년월일이나 사회보장번호, 운전 면허번호 등 이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에키팩스 측은 독립적인 사이버 보안업체를 고용해 해킹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에큐팩스의 사후 처리가 논란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에큐팩스 고위 임원 3명이 해킹 사실이 밝혀진 지 며칠 만에 200만 달러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에큐팩스 측은 이들 임원이 주식 매각 당시 해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37명의 상원 의원은 이번 정보 유출이 내부자의 소행인지 밝혀내기 위해 연방 무역위원회 FTC와 법무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 연방무역위원회가 이미 조사에 들어갔다는 말도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목요일 에키팩스 유출 사건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통 연방무역위원회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데요. 이 피터 캐플런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 대중의 높은 관심과 앞으로 가져올 파장 등을 고려해 FTC가 에키팩스 정보 유출을 조사 중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13년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의 고객 4천만 명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2015년엔 대형 건강보험업체인 앤썸에서 8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해에 미국 정부 전산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전 현직 공무원과 가족 약 2,2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되고 560만 명의 지문정보도 함께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20세기 미국 최대 노동조합연맹체인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약칭 AFL을 창설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일생을 바친 새뮤얼 감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reedom!
미국은 매년 9월 첫 월요일이 노동절, 그러니까 레이벌데이로 정해져 있는데요. 관공서와 학교들이 문을 닫고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노동절이 낀 9월에 미국 노동운동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뮤얼, 약칭 샘 감퍼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샘 감퍼스는 1850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살던 유태인 가문이었는데요. 이 샘의 부모들은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주를 했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가난했다면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샘 감퍼스가 대단히 명석한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10살 때 그의 아버지는 샘에게 학교는 가지 말고 일을 해서 가정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예.
샘은 5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힘을 보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 자,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샘의 아버지는 시가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가라는 건 담배보다 굵고 긴 연초 마리를 시가라고 하죠.
예. 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나 또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늘 입에 물고 다녀서 바로 유명해진 것이 이 시가이기도 한데요.
네.
이 어린 샘도 아버지와 함께 이 시가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샘은 시가 만드는 일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예.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각자 자기가 처한 어려움들을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터에서의 문제점 또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많이 알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 생활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샘 가족은 1863년에 미국으로 또 이주를 합니다. 배를 타고 7주 만에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샘 가족은 아는 사람도 없고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참 막막했겠군요.
그랬겠죠. 뉴욕에서도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짐을 풀고 날품팔이로 노동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때 뉴욕의 빈곤 지역 사람들은 겨우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하루 14시간씩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터의 여건도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을 하는 곳을 스웻샵이라고 불렀죠.
이 스웻은 땀을 일컫는 말이고요. 샵은 일터, 그러니까 합치면 땀 흘리는 일터라는 뜻인데
네.
뭐 그다지 나쁘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노동 착취를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요즘도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이 스웻샵처럼 일을 시킨다고 해서 인권 문제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샘 부자는 스웻샵을 떠나서 다시 씨가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는 국제 씨가 제조업자 노조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도 이 조직에 가입을 하게 되죠.
예. 자, 그 당시에도 노동조합이 있긴 있었군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노조라는 것이 지금처럼 강력한 것도 아니고 상설 조직도 아니었죠. 이 노조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무 여건의 향상이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노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샘의 나이가 17살 때였는데요. 차츰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삶의 질, 그리고 노조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지식이나 또 이론 같은 것들이 좀 바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샘은 뉴욕 주변에 시가 상사를 돌면서 시가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요. 이 샘 캠퍼스는 매우 손재주가 있고 성실한 사람이어서요. 업소의 주인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또 샘이 노조운동을 하는데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중에 1873년에 독일 출신 시가 기술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칼 로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과거 유럽에서 국제근로자협회, 즉 International Workmen's Association이라는 단체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네, 이 노조 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로렐은 노동자의 결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에 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샘은 이런 지식을 직접 활용한 건가요?
그렇죠. 샘은 뉴욕 일대에 시가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바로 이런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가 제조업 노조 지역번호 144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시가 제조업체마다 노조 대표를 한 사람씩 정하고 이들 대표가 고용주 측과의 단체 협상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노조 대표들은 샘 캠퍼스를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시가 노조 144를 미국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샘 캠퍼스는 미국의 모든 남녀 노동자들이 언젠가는 노조에 가입하는 날이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샘은 어떤 노동자도 자신의 노동을 너무 싼 값에 제공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힘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 자, 그런 노력으로 19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미국에는 많은 노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샘 캠퍼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노조 연대를 추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노조들을 큰 조직으로 묶어서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1881년에 샘 캠퍼스는 여러 노조가 모이는 회의에 시가 노조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노조를 연대시킨 노조 연맹을 결성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샘 캠퍼스를 5년 임기의 중앙위원회 한 사람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샘 캠퍼스는 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즉 하루 8시간 근무제, 어린이 노동 금지, 어린 자녀들의 학교 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했죠.
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일들이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그렇지 못했죠. 가장 큰 애로는 연맹이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자금이 없었고요. 힘도 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886년에 샘 캠퍼스는 미국 노동자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약칭 AFL, 이런 새로운 전국 노조 연맹체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 있는 수많은 노조가 가입을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샘 캠퍼스는 오랫동안 AFL의 회장으로 있었죠?
네. 이 처음 만들어진 해부터 그가 타계할 때까지 단 1년만 빼고요. 38년 동안 회장직에 있었습니다. 1890년에 AFL은 산하에 25만 명의 노조 회원을 갖게 됐고요. 그로부터 2년 후에는 회원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자, 샘 캠퍼스는 단 몇 개 이 부실했던 노조를 미국 최대의 노동기구로 성장시켰는데 이런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죠. 이 노조 내외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샘 캠퍼스가 노조원들보다는 자신의 권한을 늘리는 데 열심이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산업체들은 나라의 법을 어기고 있다, 파업을 부추긴다 등 여러 가지로 비난을 가했습니다.
예, 자 이런 양쪽 모두의 비판에 샘 캠퍼스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하네요.
이 끄떡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샘 캠퍼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파업이 필요한 것이다. 파업을 하고 나면 고용주와 노동자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샘 캠퍼스가 조직한 AFL은 그 후에 새로 등장한 CIO와 1955년에 통합을 합니다. 그 후에 미국의 노조는 AFL-CIO, 즉 산업별 노동총연맹이라는 조직으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가입 노조원 수는 약 1,2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샘 캠퍼스는 UN의 국제노동기구라든지 멕시코의 노조운동 등 국제적인 노동운동에도 기여하다가 1924년에 타계했습니다. 자,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일생을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몸바친 세뮤얼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Christine's piano performance was second to none. I didn't know she was that good.
You're right. Her performance was the best.
본문에서 제이슨은 제게 Wow! Christine's piano performance was second to none. 와, 크리스틴의 피아노 연주는 최고였어. I didn't know she was that good. 그녀가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몰랐어. 라고 하자 저는 You're right. Her performance was the best. 네 말이 맞아. 그녀의 공연은 최고였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Christine's piano performance was second to none. I didn't know she was that good.
You're right. Her performance was the best. Today's expression is second. S-E-C-O-N-D. Second to. T-O. To. None. N-O. N-E, none,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 simply means the best, better than everything else. So if something is as good as the best, it is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을 직역하면 누구에게도 둘째가 아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최고 혹은 제일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is astounded by Christine's piano performance. He says that her performance was second to none. So that simply means that it was the best.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크리스틴의 피아노 연주가 최고였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Wow! Christine's piano performance was second to none!
라고요. 네, 이렇게 어떤 분야나 일에서 최고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Jerry, you are second to none.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Jerry, 네가 최고야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his Italian restaurant is second to none.
이 이탈리아 식당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better understand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Christine's piano performance was second to none. I didn't know she was that good.
You're right. Her performance was the best. Let's review. Second to none simply means the best, better than everything else.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세이드의 스무스 오퍼레이터, 능숙눈난한 남자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lassic game.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레바논은 아랍 지역에서 경작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실제로 이 나라는 긴 농경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8,000년 전 과실수를 재배했고 5,000년 전에는 처음 포도주를 생산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농업은 레바논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경작지가 지뢰와 불발탄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1975년부터 1990년 사이 레바논은 내전으로 인해 황폐화됐습니다. 또 12년 동안 영토의 일부가 이웃 국가인 이스라엘에 점령당하기도 했습니다. 1975년 이후 지뢰와 불발탄으로 9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정무군사국의 패트릭 세아 무기제거 감축 담당관은 레바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오랫동안 레바논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레바논 지뢰 제거 센터에 대한 교육, 구호활동, 불발탄 제거 등을 위해 6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아 담당관은 미국은 여러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레바논 일반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극단주의 세력이나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폭발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국제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